2017년 10월 8일 주일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 중 하나가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오해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신념과 믿음이 어떻게 다르며 올바른 믿음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고 믿음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도 그 믿음을 보고 고치셨다, 이런 또 표현도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너를 온전케 하였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구원조차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은요, 믿음과 나의 신념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혹은 믿음과 추측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자면 믿음은 faith라고 할 수 있고요, 추측 혹은 신념 이런 것들은 presumption이라고도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faith와 presumption은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Faith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거가 늘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거기에 우리의 늘 믿음의 근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고도 또 확실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 우리 믿음의 근거가 있는 거죠. 그 말은 이 책 조각이 하나의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 그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항상 옳고 선하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건강한 믿음입니다. 반면에 presumption, 나의 추측 혹은 나의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근거가 나한테 있습니다. 말씀을 인용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나의 생각과 판단이 그 근거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QT가 좀 위험, QT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건 괜찮은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깨닫기보다 혹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하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기보다 내가 그냥 인간적으로 거기서 교훈을 얻고자, 내가 인간적으로 거기서 뭔가를 내 생각에 맞는 말씀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자 할 때 그때 오는 약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내 생각대로 믿는 믿음이 될 때가 많다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신념입니다. 나의 신념입니다. 어떤 신학생이 있었는데요, 이제 시험을 앞두고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 이 시험 정말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기도만 한 거예요. 그 딱 시험지를 봤는데 아는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한마디를 썼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고는 이제 제출을 했대요. 그랬더니 채점란에다가 교수님께서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100점, 학생은 하나도 모르니까 0점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도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 법칙 위에 은혜의 법칙도 있는 거죠. 물론 심은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믿음에 근거한 거지 추측으로 나 이렇게 땡자 놀아도 그냥 하나님 좀 기도하고 좀 정성 보이고 뭐 적절하게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거 주실 거야,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나의 신념이고 추측일 뿐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볼 수 있지만 오늘은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렌즈를 가지고 좀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나의 이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신 것도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랬다고 하니까 아 그랬나 보다. 그리고 이제 또 뭐 그러면서 공생애가 시작되었나 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세례라고 하는 건 뭡니까? 죄 있는 사람이 죄를 씻김 받는 게 세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좀 약간 이상한 그런 구절입니다.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야 아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셨구나.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죄 없는 어린 양에다가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는 유월절 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그런 그림이었구나. 이게 이제 이걸 알면은 세례 받으신 것도 이해가 되죠. 원래 옛날에는 양을 제사 드릴 때도 안수해 가지고 죄를 다 전가해 놓고 바로 잡지 않고 좀 기다렸다고도 합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가리키는 것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죄 없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함에 가시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세례받고는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공생애가 딱 시작돼야 되는데 그 다음으로 바로 인도에 가는 곳이 광야였다는 거죠. 사역에 당장 투입해도 부족할 판에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근데 1절에 보는 것처럼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대요. 사단이 몰고 간 것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왜 광야부터 거치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거기 가셔서 40일을 주리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가장 약할 그때에 사단으로 하여금 시험받게 하십니다. 이런 거는 우리 머리로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입니다. 근데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 이해하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일단 이해가 되면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지도 않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인정함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 안에 내가 거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는 삶인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전부라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죠.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 납득이 안 돼도 괜찮아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당장의 필요에 대해서 너 뭐 좀 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의 대답에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같은 건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뭐냐면은 말씀을 인용해서 사단의 시험을 대하셨다는 거죠. 이 첫 번째 시험뿐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시험 때도 늘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말씀입니다. 왜?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기록되었을 때,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을 때 그렇게 사단의 시험에 응대를 하게 됩니다. 또한 거기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그것으로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죠. 다 말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첫 번째가 로고스에 대한 거라면 기록되어진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로고스, 진리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이거는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즉 레마의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는 로고스입니다. 하지만 그 진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장 분명하게는 무엇을 통해서? 로고스에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본문 말씀을 1년 전에도 받고 올해도 받는데 들리는 음성이 다른 겁니다. 깨달아지는 게 다른 거예요. 왜? 레마의 말씀이 그 순간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신혼부부 또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본의 아니게 지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애틋하겠습니까? 부러워요. 막 애틋애틋하죠. 막 만나면 막 너무 막 그냥 꼬집어주고 싶고 그냥 보고만 있어도 또 그립고 이런 시가 막 나오네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있는데 신랑이 결혼 첫날 밤에 생각해 보세요. 딱 아내한테 신부한테 책 한 권 던져주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이 책에 썼어. 앞으로 이것만 보면 돼. 아 그리고는 같이 살아가는데 막 아내가 막 이것저것 물어보고 막 해맑게 웃으면서 말을 거는데 그냥 지그시 웃으면서 손가락으로 뭐 하나만 가리킵니다. 뭘 가리킵니까? 아, 책 딱 가리키면서 이거 보라는 거죠. 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말씀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외의 것은 다 추측이에요. 다 추측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나는 매일매일 아침에 거두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도 우리가 매일매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성경 읽어야 된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 묵상을 통해 또 매 3일 순간순간을 통해 걸어가다가도 설거지하다가도 일하다가도 구름을 보다가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죠. 그저 주일날 빠지지 않고 나름대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또 새벽기도도 하고 그러면 크리스찬의 본분을 다한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에게 다른 프리점션으로 추측으로 다가올 수 있죠. 어떤 사람은요 그거 하면서 내가 할 본분은 다하고 있다라고 프리줌 추측하고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거 못하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고 막 못하다고 자책하는 그것도 프리섬션입니다. 그것도 추측이에요. 살아있는 교제를 하나님과 나눌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보다 훨씬 더 원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전적인 조건은 이미 하나님 편에서 이미 다 이루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야기고 저한테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아마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한번 이제 나누겠습니다. 빌리 그라함 목사님과 친구인 템플턴, 찰스 템플턴의 이야기입니다. 둘 다 복음 전도자였고 둘 다 굉장히 장래가 촉망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템플턴이 큰 교회 가가지고 목회도 성공적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빌리 그라함 목사님보다는 스포트라이트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딱 그때가 한참 과학이 발전하고 또 그리고 새로운 신학이 막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성경 말씀대로 믿는 것이 좀 전근대적인 시대에 뒤떨어진 과학적이지 못한 이성적이지 못한 그런 것으로 이제 여겨지는 그런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두 사람에게도 이 갈등이 오고 의심이 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다 얘기하기를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 같은 것들은 그냥 신화에 불과할 뿐이고 우리가 성경을 믿더라도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를 봐야지 그게 그냥 그대로 일어났다라고 믿는 것은 미개한 것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어떤 것은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어떤 것은 그냥 이야기로 혹은 신화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야 될지 구분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갈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은 아예 불가지론자로 되었고 무신론자는 아닙니다.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게 무신론자고 불가지론자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이게 불가지론자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우리가 아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뭘까? 근데 제가 그걸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 찰스 템플턴이 신앙을 떠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라이프라고 하는 매거진에 실린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다 굶어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사진 한 장이 있는데 어떤 그 아프리카 엄마가 굶어 죽은 자기의 아이를 품에 안고는 원망스러운 듯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아이는 비쩍 말랐는데 배는 뻘록 튀어나왔고 죽어 있는 거죠. 그 시체를 들고 엄마가 원망스러운 듯이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사진을 보고는 템플턴이 결정타가 된 겁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보면은 지금 이 아이와 엄마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다고요? 비였습니다. 비. 비가 내려야 곡식도 거둘 수 있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근이 드니까 아무것도 못 먹는 거죠. 뭐 가축도 말라 죽는데. 비만 내렸으면은 이렇게 굶어 죽는 일이 없는데 비가 안 내린 거예요. 비는 누가 내려주는 겁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누가 내려주는 거죠? 내가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가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주셔가지고 죽었다는 겁니다. 고로 하나님은 계시다 안 계시다? 안 계시다는 거예요. 계시다 하더라도 어떤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고 배워왔던 사랑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떠났습니다. 동일하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신앙에 고민이 있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집회를 앞두고는 그 갈등이 심했어요. 왜? 내가 지금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지금 전하려고 하는데 내 자신이 이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신이 안 서는데 거기 서가지고 설교하는 것은 너무 이중적으로 가식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양심의 거리끼니까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저기 LA 동쪽에 어떤 위치 센터에 가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저도 LA에 있을 때 청년 데리고 거기에 이제 수련장에 가가지고 여름 수련회도 했었는데요. 거기 갔더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기도하던 딱 그 자리가 표시돼가지고 있더라고요. 밤새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날이 밝아올 때 그 자서전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은 뭔가 하나님께서 분명한 해답을 주신 것은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이 시원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표현하기로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졌대요. 받아들여졌대요. 여전히 질문은 많았대요. 주어지지 않은 해답은 해답이 없는 그런 질문들은 많이 있었지만 적어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더래요. 그리고는 내려와가지고 LA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일하셨는지 계획된 날짜보다 연기해가지고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이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고요. 그 이후에 뉴욕에서 또 다시 그런 텐트를 치고 전도 집회를 열었을 때 그때 엄청난 그런 주목을 받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때부터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 LA 집회 때부터가 시작이었어요. 근데 그 결정적인 분기점이 그 밤에 산에서 기도했던 그거라고 합니다. 그분의 고백이 그래요. 다 설명은 안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답을 주신 건 아닌데 그냥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매달렸더니 그냥 그 순간 넘어갈 정도의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막 한 번에 막 모든 것이 막 다 믿어지고 다 확신되고 이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필요했던 부분, 적어도 그 순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그 사실 하나, 그게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그 두 사람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원래는 친구가 더 유망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묵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우리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정론으로 이 사람은 예정됐고 이 사람은 예정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건가? 그런 게 아닙니다. 뭘까? 제가 깨달은 결정적인 차이는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나의 의심과 나의 갈등과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스트럭을 했느냐 그러지 않았느냐 그 차이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밤에 그 산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난 답답해서 내가 마음에 부딪혀서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 집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뭔가 도와주셔야 됩니다. 답을 주셔야 됩니다. 막 매달렸더니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지만 그 순간 필요한 은혜가 주어지더라는 겁니다. 그 순간 필요한 믿음이 주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순간 넘어갔더니 그 다음에 문이 열리고 더 큰 은혜와 믿음이 부어지게 되어지고 더 성장하게 되어지고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어지고 그 여정을 가게 되더라는 거죠. 반면에 템플턴은요, 머릿속에 의문이 많았습니다. 갈등이 많았어요. 근데 보면은 그 인터뷰한 내용도 봐도 그렇고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따져 물은 적이 없습니다. 어디서 결론 내렸습니까? 내 머릿속에서 다 결론 내버린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비는 하나님이 주는 건데 왜 안 줬지? 신이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있다면은 사랑의 하나님은 아닐 텐데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생각이 너무 옳으니까요. 내가 보기에 나는 정의롭고 하나님은 불의하니까. 내 머릿속에서 결론을 다 내버린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프리섬션입니다. 이게 나의 신념이에요. 이게 나의 추측입니다.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듣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들어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셨을 때 두 번째 시험은 뭐냐?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으로 하니까 사단도 이제 말씀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근거로 들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시편 91편에 나와 있는 말이거든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 말씀으로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대응하시니까요. 사단도 말씀으로 시험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뛰어내려봐. 천사가 정말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다치지 않게 보호해 주는지 한번 보자. 다르게 얘기하자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너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한번 증명해봐.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믿음에 대한 것이 아니었죠.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면 증명해 보이면은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대답하셨을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렌즈로 보자면은 사탄이 말한 것은 믿음에 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사단이 성경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더 잘 알죠. 여러분 이단들 만나서 이야기해보세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성경 말씀 잘 꿰고 있습니다. 그냥 입에서 술술술술 나옵니다. 다 막 암송하고 있고요. 막 그렇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 사람들은 왜 이단입니까? 말씀을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많이 암송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진정한 정신과 의미를 모르고 있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무지한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장난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여기도 붙였다 저기도 붙였다 할 수 있는 거죠. 몇 가지의 말씀을 취해서 그것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자기들의 생각과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보통 사이비나 이단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모르는 거죠. 제가 이야기도 한번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라 자꾸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LA에 있을 때 크리스찬 라디오 방송이 있었어요. 미국 방송인데 그걸 제가 듣다가 하루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운전을 못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유머 코드가 저랑 다른 분들이 많이 계셔서 좀 불안하긴 한데요. 어쨌든 그냥 웃어주실 줄 알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쇼핑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여지집사님이 계셨어요. 막 충동 구매를 많이 하고 쇼핑을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남편이 와보면은 맨날 막 이렇게 쇼핑한 가방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제가 좀 각색을 한 겁니다. 아, 당신은 교회 집사라는 사람이 자기 이렇게 절제도 안 되고 막 무작정 이렇게 낭비하고 그러면 되겠냐고. 이렇게 자꾸 쇼핑 벽이 들어서 어떡하냐고. 아내가, 여보, 나도 그러고 싶은데, 이게 한번 눈이 돌면은, 이게, 아니, 제 정신이 안 든다. 그때 남편이, 당신 교회 집사 아니냐고. 그럴 때 유혹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말씀으로 싸워서 이겨라. 그때 아내가 아 그러겠다고, 다음번에는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겠다고 이게 가는데, 아, 쇼윈도에 딱 보니까 마네킹 옷을 입고 있잖아요. 아, 보니까 딱 어떻습니까? 옷에 자기 이름이 써 있는 거죠. 아, 저건 내 옷이야. 마네킹도 봐서 입어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그래 가서 한번 보기나 하자. 그냥 입어보기나 하자. 살 건 아니고 입어만 보자. 해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딱 입어봤습니다. 딱 거울에 보니까 아, 역시나 그냥 내 옷 같아. 너무 잘 어울려. 근데 그 순간 딱 보니까 아, 옆에 사탄이 서 있는 거예요. 사탄이 서가지고 야, 그 너무 잘 어울려. 너 옷이야, 사. 이러는 거예요. 아,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남편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단의 시험은 무엇으로 싸워 이기라? 말씀으로 싸워 이기라. 갑자기 그 베드로가 생각이 난 겁니다. 베드로가 아, 예수님 보고 아, 죽으면 안 된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이렇게 했잖아요. 아,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사단 보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아, 그랬더니 정말로 내 뒤로 쑥 물러서는 거예요. 그 여집사님이 아, 되는구나. 이게 정말 말씀으로 싸우면 되는구나. 이 말씀이 먹히는구나. 했는데 그 다음 사탄의 한마디에 그냥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쇼핑백이 손에 들려서 나오게 됐죠. 사탄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한마디를 했습니다. 오, 이 뒤태가 장난이 아닌데? 이렇게 한마디 한 겁니다. 뒤태가 더 좋은데? 했더니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마음이 확 웃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고 이 말씀을 내가 기계적으로 알고 있고 기계적으로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말씀이 이야기하는 본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며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단에게 빼앗긴 사람들과 천하 만국을 다시금 회복시키려, 다시금 취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맞습니다. 뭐를 봐도 알 수 있죠? 예수님도 그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아, 나는 천하 만국은 관심 없어. 나는 사람들만 건지면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단도 보통 내기가 아니거든요. 그 하와 꽃인가 한번 보세요.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도 허튼 소리 했겠습니까? 그냥 맞는 말 가지고 싹 꼬시는 거죠. 예수님의 목적을, 오신 목적을 알았으니 사단이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 세 번째 이 시험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적이 옳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추측입니다. 나의 신념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고 또 돌아가는 것 같은 길이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 항상 옳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길을 정하셨습니다. 그럼 그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볼 때 그거는 조금 돌아가는 것 같은데, 아, 그거 내가 볼 때 그건 좀 사람들한테 어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내가 좀 하나님인데 그래서 좀 내가 체면이 있지. 어떻게 거기 죄인들하고 같이 빨개 벗겨가지고 그것도 십자가에 박혀가지고 피 흘리고 끔찍하게 죽을 수 있는가? 능력을 좀 베풀면 뭐 천사 몇 분만 모셔와도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사단도 얘기하는 겁니다. 너 이것 때문에 왔잖아. 절해봐. 다 줄게. 그럼 목적 이루면 되는 거 아니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인도하시는 길을 가겠다. 그게 믿음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칭찬받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럼 다윗이 법궤를 모셔올 때 실수를 했죠. 그래서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기까지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중심이나 마음이 옳다면 방법이 좀 잘못되어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다윗의 방법은 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웃사가 죽기까지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던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아마 본 말씀을 아실 겁니다. 빼앗겨갔던, 블레셋에 빼앗겨갔던 법궤를 다시금 모셔오는 건데 법궤를 운반하는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죠.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법궤를 실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정성을 들인 겁니다. 잘 모셔오겠다는 거죠. 특별히 신경을 쓴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보니까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도 없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들이 매일 것이며, 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곳이 가득한 것을 보기 원합니다. 아무리 목적과 뜻이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추측으로, 나의 잘못된 신념으로 했다는 거죠. Faith가 아니라 Presumption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그 말씀대로 하는 거죠. 근데 추측은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정성이 담기는 거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어떤 잘못된 추측을 했습니까? 아,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다윗의 마음은 너무 바람직한 거죠. 근데 그 임재를 추구하는 방법이 세상적이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사무엘상 6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 메어 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게 뭐냐면은 블레셋이 전투 가운데, 전쟁 가운데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아 갔어요. 근데 자꾸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법궤 때문에 그렇다 그래가지고 거기 제사장들도 와가지고 막 해가지고 이거 돌려보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 어떻게 돌려보냈냐, 이렇게 돌려보낸 거예요.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돌려보낸 방식입니다. 새 수레를 만들어 산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한 방법은 뭡니까? 블레셋 사람이 한 그 방식 그대로 모시고 온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교회에 이렇게 사랑이 없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거룩한 분노라고 스스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주장하는 말이 맞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사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사랑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 맞으니까, 아 사랑해야 된다, 사랑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 거룩한 분노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사람은 막 그것을 주장하면서 성을 내고 악한 것을 도모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무례하고 이런 것들을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심고 거두는 것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칙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의를 원하면 정의를 심어야 됩니다. 내가 사랑을 원하면 내가 사랑을 심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을 심습니까? 아, 사랑에 대해서 너무 잘 정의되어 있었잖아요. 내가 먼저 그 사랑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그 사랑이 풍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그럼 먼저 대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말하는 내용이 맞고 목적이 맞다 할지라도 방법이 세상적이면은 아무 소용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추측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이 어떤 잘못된 추측을 했습니까? 내 힘으로 가능하다, 이런 추측을 또 한 겁니다. 웃사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소가 뛰어가지고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웃사가 손을 내밀어 붙잡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잘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성물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한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힘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나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로 오게 할 수도 없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울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죠.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 말씀에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오벳에돔의 집에 궤가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궤로 인해서 그 집안이 잘 된다 이야기 듣고는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궤를 이제 메고 오게 되어집니다. 역대상 말씀에서도 얘기하고 있죠. 전에는 너희가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5절에도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체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이제 하나님 방법대로 한 거죠. 나의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희생으로 한 거죠. 어깨에 맨다는 것은 직접적인 수고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섯 걸음을 걸은 다음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서 시온산까지 거리가 한 11에서 14km 정도로 추측을 합니다. 이걸 여섯 걸음으로 나누면은 3600번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의 힘을 빼야 합니다. 오히려 내가 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진 그릇에서 보배가 더 밝게 빛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 왕도 낙심하고 상처받았을 수 있죠. 난 좋은 뜻으로 모시고 오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까지 화를 내시고 사람을 쳐서 죽이실 것까지야 있는가? 말로 하시지. 낙심했을 수도 있죠. 나는 받으시지 않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든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과거의 실수와 실패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는 자. 이런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희생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며 또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요. 아까 처음 불렀던 찬양이 오늘 처음 부르신 찬양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처음 불렀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전도사님께서 최근에 만드신 곡이에요. 근데 이제 만드신 곡인데 가사도 참 그 믿음이 고백이 잘 담겨져 있고 또 오늘 말씀과도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와야 됩니까?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나중에 또 저 우리 부부도 아이를 낳아보면 알겠지만 저는 첫 아기를 낳고는 겸이를 낳고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애가 태어나는 거야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한테 많은 선물들을 주셨는데 어떻게 생명을 선물로 주실 수 있지? 이 생각이 막 너무 신기한 겁니다.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르고 골라서 정말 그때 꼭 필요한 제일 좋은 것을 주셨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버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녀가 되었던 환경이 되었던 건강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며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며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새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며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주신 거라면 나의 시련조차도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조차 하나님께서는 제로 삼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주님의 뜻을 능히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신념, 나의 추측,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나도 모르게 나의 신념 가운데 붙잡혀 있던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오직 전적인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며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당연한 것을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며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며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도 오로지 선하고 아름다운 뜻만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당연한 것이 없고 모든 것 가운데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하나님의 지혜의 섭리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어느 순간 어느 때에라도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의 손붙잡고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나의 신념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